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집 건축가 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제목을 보시면서 잔뼈기에 뭐 건축하나? 혹시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건축하는 그 계획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1년에 저희 교회는 그렇게 헌금 설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 있는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교회들은 뭐 부흥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부흥 강사로 오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 헌금을 강조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부흥사교회도 그렇게 없고, 그러니까 더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그 같은 것을 강조하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바른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헌금 설교가 적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바른 의미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깊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입니다. 적어도 저는 어떤 다른 분한테 어떤 이 우리가 드리는 삶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해주세요라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사로서, 목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을 같이 나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뭐 저희가 많지 않은 그런 헌금 설교를 오늘 저희들이 지금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 마지막 부분이 남았어요. 5장의 부분이 남았는데 그것은 잠시 두고요.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는 일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영원한 삶에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역대지 상의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이 역대기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역대기 기록이 또 유대인 성경에도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성경, 우리처럼 신약이 없죠.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사뭇 다릅니다.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비전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자칫 어떻게 보면 매우 구태의연한 그냥 기록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요. 너무도 소중한 영적인 보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비전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유대인 성경에는 이 역대기 내용이요, 우리처럼 상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딱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역대지 상과 하가 중간 정도 있죠. 구약 성경에 율법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어떤 기록처럼 되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쭉 이어지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어디 있냐면은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성경은 어떤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해놓은 그런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 같은 경우에 쭉 그 시간의 흐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즉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기록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포로기 기간 동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다음 기록들입니다.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기록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서라든지 느헤미야서라든지 뭐 그와 같은 내용들이죠. 그런데 역대기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역대기의 기록은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으신 것처럼 다윗 왕이 이제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기록, 그와 같은 실제 일이 있는 그때 기록이 아니라 5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랜 동안 지난 다음에 다시금 역대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또한 그 어떤 하나님의 의도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비전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의 이런 철학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을 마구 마음대로 고쳐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 사는 문화 속에서는 이 말씀은 이렇게 나는 그냥 생각을 할 거야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온전한 그런 이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 성경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또 뭐죠? 귀에 걸면 귀걸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매우 틀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같은 그 비전을 같이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돌아와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과거에 흘러간 오래전에 흘러간 어떤 그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장래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연관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게 그러면 500년이나 지난 다음에 기록인데 여기 있다는 얘기를 했구나 생각하실 텐데요. 단적인 어떤 하나의 그런 예로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우리가 이제 그 10절서부터 읽었는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도록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과 은 만 달란트와 동 만 8천 달란트와 쇠 10만 달란트를 바쳤다. 여기 보면은 달란트라는 그런 무게 단위가 있잖아요. 달란트라는 것은 익숙한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중간에 금, 만, 다릭이라는 무게 단위가 나와요. 이 다릭이라는 무게 단위는 다윗 왕 때 있었던 단위가 아닙니다. 언제일까요? 바벨론 이후에. 예, 그때 사용됐던 무게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다윗 왕 때의 어떤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한참 그 후대의 기록으로서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옛 땅으로 돌아와서 한 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보는 그 기록인데 성전 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에스라를 보내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또한 왕들, 고레스 왕과 이제 그 바벨론 페르시아 왕들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셨는데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그냥 하나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요람과 같은 것이었어요. 신앙의 고백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현장이 바로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과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회복을 보도록, 그냥 생각하도록이 아니라 눈으로 보도록 하신 게 성전의 재건이었어요.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눈사람 만드는 거 투산해서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눈사람 만들었어요. 왜요? 눈이 왔기 때문에. 눈을 보니까 우리 옆집에서 정말 눈사람 만들어가지고요 아이들이 세우는 걸 봤어요. 평소에 눈사람 만들어라 그러면 걔네들이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눈이 있으니까 그걸 해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시적으로 보도록 하시는 게 있어요.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표현이 되는 것은 우리가 활동을 하는 우리의 손과 발의 움직임이고 또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재건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의 어떤 그런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의 뜻 성전의 재건, 하나님의 임재, 신앙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명하셨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합했어요. 그 일에 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벌써 몇 세대가 지났어요. 이민 2, 3세가 된 때였어요. 3대가 되었고.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옛날 땅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의 재건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의 어려움이 극심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불안한 것도 있었고 공격하겠다는 그런 일들도 막 소식을 통해서 듣고,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막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하는데 성전 재건이 점점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실망이 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데 점점 드러나는 성전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너무도 초라했어요. 초라하게 보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봤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오래전에 솔로몬의 영광으로 지었던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랬던 것이죠.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자 하는데 아무리 해도 예전에 그 영광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비교하니 예전에 그 영광과 비교하니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 호화로움, 그 찬란함, 그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대법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이 무슨 소용이 있나,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 기억 속에 그 멋진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저 그냥 별별 일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울어요. 막 울어요. 이게 이제 우리 역대상에는 뭐 울었다 그런 기록이 없는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같은 동시대에 그와 같은 일을 알고 있었던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실망하고 울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야만 하고 그들의 인생은 그 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드림은 그 순간만 어떤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영원까지도 지속되는 그 일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시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당하던 성전 건축은 그들의 생각과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닌 영광되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셨냐면 그 동시대에 이 역대기 기록이 있었던 포로 기간 후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있었던 때의 선지자였던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지만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와 그들의 비전 상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 인생이 그저 짧은 어떤 한순간에 살다가 그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고 있는 정말 프리빌리지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후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그와 같은 삶이 가져오는 열매,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후하게 드리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보시면 다윗이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과 함께 그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그 같은 기록이 29장 맨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어떤 한 성전 건물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거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곧 금기구들 뭐 이렇게 추이게 합니다. 동기구들 또 어떤 그런 금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보석과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요. 3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랬어요. 사모한다는 말을 해요. 즉 너무도 깊이 흠모하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보다 흠모할 수 없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다윗에게는 다윗의 시편의 기록 쭉 보면 항상 주를 향한 사랑이 그 고백이 사무치도록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곧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일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절의 말씀이 있어요.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금 기구와 은 기구를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영어 성경이건 한글 성경이건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 예물을 바칠 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 원어 원어, 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 딱 한 단어예요. 마라라는 말입니다. 마라. 그것은 충만함이라는 뜻입니다. Fulfilling 한 거예요. 충만함. 즉 다윗이 지금 회중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기꺼이 주님께 충만한 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한 나의 인생의 작은 한 부분, 수치적인 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나의 충만함에, 내 인생의 전 존재, 나의 fulfilling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냥 나와 별개의 나의 한 부분 정도로 생각하기가 참으로 쉬운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충만함이에요.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함께 그 다윗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나의 인생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나의 충만함을 드리고 싶은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죠. 뭐 헌금을 좀 하십시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드리는 일은 주를 향해 기꺼이 자신을 충만하게 함이라는 것이죠. 기꺼이 주께 충만하려는 모습. 그것이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었잖아요. 왕인데 왕의 권력으로서 이제 성전을 우리가 재건해야 되니까,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되니까 나는 왕으로서 명령한다. 건축을 위해서 세금을 내봐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가버먼트에서는 뭘 만들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고치고 그러면 뭐를 하라 그래요? 세금 조금 더 걷기 시작하잖아요. 가솔린 택스 더 올리는 일은 뭐 계속됐고 환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세금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IRS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소출을 내고 그러는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살 수 있도록 다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자원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스트럭처가 있고 그리고 또 다 지켜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세금 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몇 퍼센트 됩니까? 35% and up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자주 거기에 가버먼트 리더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중대한 발표 그러면 세금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연방의 뭐 은행이라든지 Federal Reserve 같은 데서도 뭐 금리 올린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할 때마다 사람들은 덜컥덜컥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는 빌리오네어들 이상의 더 세금을 걷겠다 뭐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도 이 대통령이 그 같은 얘기를 하죠. 근데 잘 살펴보시면은 그게 빌리오네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보통 일반 서민들이 또 택스가 올라가는 하이킹 되는 그런 것들을 또 염려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여하튼 세금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일, 그 세금을 올려가지고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죠? 세금을 절대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충만함을 얘기를 해요. 기꺼이 충만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이게 되겠죠. 그래서 결코 다윗은 그 같은 왕의 권력을 동원해서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의무적인 면을 지녔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후하게 드리는 것은 그와 달리 주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는 교회 헌금을 마치 국가 세금처럼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죠? 아, 또 세금 내라 그래? 뭐 그러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과 좀 다르지만 오래전인데 이전에 처음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게 되셨던 분이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간증하면서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을 몰랐던 때였는데 그때도 헌금을 꼬박꼬박 자기가 했대요. 저는 누가 얼마를 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도 몰랐는데 하여간 계속해서 꼬박꼬박 헌금했대요. 그 이유가 있었대요.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뭔가 내더래요. 근데 헌금이라고 그러더래요. 아,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몰랐지만 그때 생각했던 건, 아, 교회도 멤버십 피를 내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대요. 그래서 멤버십 피라는 거, 뭐 헬스센터 같은 데 가면 멤버십 피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멤버십 피. 그거하고 다릅니다. 헌금은. 그쵸? 기꺼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주께 충만하려는 그 같은 마음, 그리고 그 같은 모습이에요. 예배예요. 아블리게이션이 아닙니다. 할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리고 어떤 그런 멤버십 피라는 것은 자기의 커뮤니티, 그 사람들, 그리고 나의 베네핏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헌금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인정하는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보다는 훨씬 더 영원한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부담이 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왜 교회는 자꾸만 그거 드리라는 것만 얘기할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얘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에휴, 대충 그냥 그거 이게 불편한 구석이잖아.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의 그 소중한 얘기를 우리는 분명하게 하지 못할까요? 그저 돈이라는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나의 충만함이라는 생각을 배우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께 기꺼이 후하게 충만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9절에 보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경험하는 일이 기쁨이에요. 후한 드림은 기쁨이란 열매를 맛보게 합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건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건 영원한 영광과 소망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6장, 복음서에서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즉,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근데 그 보물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것이죠. 우리의 드림이 주를 향해 후할수록 주께 더 친밀해지고 서로 간의 기쁨이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후한 그와 같은 삶을 목격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형제자매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보고 그 기쁨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쁨이 아니라 기피하게 됩니다. 큰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하게 드리는 모습이 바로 마라라는 것이에요. 그저 나의 한 부분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충만함을 주 앞에 온전하게 연결시키는 그 일,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렇게 후하게 드리는 기반이 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자신인지, 그럼 너무도 힘들잖아요. 우리 자신이 힘들게만 우리가 하고 거기에 결과로서 나오는 후한 드림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마라로 드리려고 해도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부분 10절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드림의 기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서부터 우리가 읽으신 부분은 다윗이 기도드리는 것이었죠. 감사의 기도였고 동시에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신앙 고백을 뭐 꼭 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이라든지 다른 디나미네이션 같은 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교동문이라든지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왜 그 고백을 할까요?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그게 바른 것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요. 믿는 바라는 것을 함께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다음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암송 구절로서도 잘 아는데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잘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11절에 말씀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이김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주님의 것이요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부와 존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듯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드림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기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드림의 기반은 내 자신도 아닙니다. 여느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전에 과거에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고백이고 앞으로 또한 이어지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고백해야 하는 그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참 그들의 시선이 모두 다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께 있도록 하는 그 일이었어요. 함께 하늘을 우러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하나님께 이 고백을 했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이 부분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아주 흡사한 부분이 있죠.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이 뭐죠?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맨 끝에 보세요. 이 내용이 지금 다 우리가 주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영원하십니다. 찬양합니다. 같은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은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좀 더 멀리 생각하기 시작해요. 다급하게 있을 나의 5년 후, 나의 10년 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30년 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시간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멀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자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읽어가지고 나온 소틀인 것 같은데 돌아보니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반입니다. 나의 프라이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렇듯 우리 드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일이에요. 점검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금 보게 하셨던 거예요. 수백 년 지난 다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어지는 이 그래서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 기반, 드림의 기반이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림의 기반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14절,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바칠 힘, 기쁨 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지는 않아요. 여기에다 걸려있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여기에 더 뭔가 다 기반을 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거 그렇게 신앙의 그 선구자적인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폴리갑 같은 경우에 그 사도들 시대가 바로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사는 거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남길 것 같이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앙이 안 돼서 그렇죠.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주님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드림의 기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좀 들어보신 거죠? 복음성가,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복음성이죠. 그래서 나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근데 이 복음성, 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복음성의 작사자가 누구냐면 이 조은아라는 분입니다. 조은아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지병이 너무 심해져서 계속 활동을 못하고 이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그 서문에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인용 그대로 한 거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쓴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간다. 최근에 낸 책입니다. 20살이 되던 해 어느 여름날 나는 러시아어권 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다. 그날 이후 선교를 위해 10년을 준비했다. 마침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받기 며칠 전 드디어 나의 헌신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는구나 생각하며 스스로를 무척 기특하게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 바로 그때 나는 내 인생에 있어 두 번째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도 부끄러워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펑펑 울며 이렇게 일기장에 써내려갔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르고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을 드린 후 나는 카자흐스탄 땅을 밟았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한 후 그 땅에 발을 내디뎠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는 로마서 11장 35절 바울의 고백을 내 인생의 고백으로 삼았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같이 찬송을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네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1부 예배 때는 맨 첫 부분만 했는데 틀릴까봐 더 안 했는데 잘하시네요. 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지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고요.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코워커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예물이 크고 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니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맡고 있는 작은 부분을 다시 주께 드린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후하게 드리는 결과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해요. 지금도 다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후하게 드리는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결과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것을 보게 되느냐 하면요,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왕자의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본 이 22절 23절의 내용이에요. 주님 23절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좌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들의 드림, 그 건축이 하나님 뜻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었어요. 그렇듯 우리의 말하는 우리의 충만함은 우리의 드림은 주님이 목표로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주님이 목표로 하는 진정한 영원한 건축은 뭘까요?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또 구원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모든 족속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그 날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에 있듯이 하느님의 비전은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축이에요. 그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라가 되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성전 재건에 헌신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큰 용기와 격려와 비전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학계서 2장 3절부터 9절인데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좀 읽도록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이 너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찮게 보였어요. 성도님 혹시 하찮게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이 있으십니까? 특히나 드리는 일과 연관해서 그냥 하찮아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들이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그 성전이 어떻게 찬란하게 되죠? 초라한 성전이? 하나님의 비전은 그 시간에 그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찬란할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건축에 있던 겁니다. 그거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았는데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포션을 따라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마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에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찬란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교회, 또 앞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드림은 건물 짓고 교회 유지하는 일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회복이 되는 일이요, 완전하신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민족이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살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드림이 그저 하나의 나였던 머니터리 넘버 정도로 끝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턱없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어떤 어마한테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의 연복에 그 앞에 앉으셔서 보게 하셨던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불편한 일을 그렇듯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한 시각이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드리는 디보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와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누시는데 이 성찬을 우리는 받으면서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살고 또한 영원한 양식이 되신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의 마라로 살겠습니다. 예, 그와 같은 고백이 있으시는 우리 성찬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